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시고 예수비전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시는 김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고 또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계신 그런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예, 사실은 참 너무 놀라운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네,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또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깊은 연관성 또 깊은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신약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존재이냐, 또 어떤 성격을 갖느냐,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알게 될 때에 교회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족장 야곱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바로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이었던 것은 아니고, 이 야곱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변화의 어떤 그 사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주 축복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예, 그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상둥이 형 에서와 이 서로 이렇게 우열을 다투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싸웠고요. 출생할 때도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의 인간 됨됨이, 그의 인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야곱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속이다, 이제 뉘앙스가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야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이름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 자체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사람에게 딱 다가오는 인상이 뭐냐면은 속이다, 뭐 이렇게 남을 방해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당장 주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발꿈치라는 말도 야곱이라는 말과 이게 소리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일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아주 악착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더불어서 사울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이다. 형이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게 얼마 된다 얼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빼앗는 이런 야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이렇게 거짓으로 형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다니 어떻게 이 사람이 언약의 부사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곱이 워낙 족장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야곱에게 이제 편을 들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었지 않겠냐. 그가 어떤 정욕이나 세상적인 어떤 탐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령한 축복을 워낙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정말 야곱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남과 더불어 싸우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이런 식으로 했을까? 예. 뭐 그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제 그랬다고 양보해 주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그런 수단과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면 그것이 세상의 축복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인 그 야곱의 태도를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호세아서 선지서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6절에 가서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에브라임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것을 막 비난합니다. 선지자의 그 통렬한 언어로서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잘못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하는 것을 비난하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야곱이 모태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예,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렇죠? 에브라임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버지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더니 그 자식도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족속이구나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야곱의 행위는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오류와 잘못과 부끄러운 일과 수치스럽고 정말 이렇게 야비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단지 우리가 놀랍다라고 그런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런 야곱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남을 속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 탐욕에 넘쳐났던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뒤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집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이 얼마나 동생 야곱이 이렇게 미웠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열심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야곱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형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그것이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사람들을 이제 보내 가지고 이 형이 어떤가, 형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형이 벌써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야곱을 이렇게 맞이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죠? 야곱이 이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섬찌됐을까요? 사랑하는 동생을 맞으러 온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형의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구나. 그 옛날에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이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32장 7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심정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치?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면 어떨까. 예. 그것을 한번 공감, 그렇죠?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그 지금 현재 입장을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어떤 난처하고도 정말 그 당혹스럽고 두려운 이 상황, 사실 이 상황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어떤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마도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습 그대로 야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4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 형 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과 가축들만 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야곱이 놓여져 있는데 야곱이 아마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이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돌릴 수 있는 돌리고 또 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일이 아마 최선의 노력이 있을 거예요. 뭐 도망을 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도망을 쳐도 얼마만큼 가겠어요. 그리고 형하고 이렇게 상대해서 싸우는 것 더더욱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든 형의 마음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려서 그런 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냅니다. 짐승들을 보내는 그때는 이 짐승이 중요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짐승을 모두 550마리나 되는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과거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형의 이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렇죠? 이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550마리 딱 줘버리지 않고 차례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여러 차례 간격을 두고 이 550마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형의 마음을 가능한 한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선물을 보내고 나서도 도무지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이 죄를 짓고 나면 그게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32장 9절로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러는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뭐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소에 잘 못 찾고 그러다가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예, 그건 분명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귀한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이 기도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이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변화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축복을 위해서는 막 했던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중요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야곱의 삶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얍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을 나누어 놓는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그런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의 고백이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뼈와 살 속에 새겨 넣는 사건.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가벼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바꾸어 놓고 마치 이렇게 뼈에 새기고 살에 새겨 넣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얍복강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 신비로운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 사건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밤이 되자 이제 이 가족들도 이제 같이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정말 희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이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예. 뒤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 이게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실험판을 벌여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상대를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은 원래 실험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 바딴 아람에서 자기 삼촌 라반하고 아주 실험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고 실험해가지고 별로 접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밤에도 자기가 실험을 시작했던 것을 보면은 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한번 실험판을 벌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인간이 보기에 만만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야곱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뭐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곱처럼 공로 없는 사람은 없죠. 공로는 그냥 벌받은 일만 산더미처럼 저 바다처럼 이렇게 가득한 인물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했으면 가장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곁에 가기도 싫은 사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야곱을 평가하는지 아시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순한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야곱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잘 말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버러지보다 더 못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예.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찾아와 주시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독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인 걸 아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25절에 봅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힘으로 치자면 이 야곱이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도뼈를 만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위골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야곱을 그냥 순식간에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건 분명히 이 존재에게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밤이 맞도록 누군가가 막 희름판을 벌이고 있는 이 야곱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야곱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야곱을, 이 밤새도록 실험하는 이 야곱을 좋게 보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야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야곱이 한 그 행위가 좋은 것이었다면 그가 왜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위골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칭찬받아야 되고, 네? 야, 너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끝에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의 행위가 가진 의미가 그다지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시점이 있죠. 25절에 어긋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야곱은 오직 실험에만 몰두했어요. 어떻게 해야든지 이기기 위해서. 실험에 몰두하는 모습이 24절에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요, 25절 초반절과 26절 초반절을 보면은 이 실험이 밤새도록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이러되 날이 새려하니, 이게 무슨 얘기죠? 밤새도록 실험이 지속되었는데요, 이 밤새도록 야곱은 말 한마디 없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 야곱이 태도를 바꾸는데 그 태도를 바꾸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허벅지 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6절에 나오는 야곱의 말 속에 나타나 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는 힘으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간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으니까 어떻게 실험하겠습니까? 힘의 원천인 그곳이 문제가 생겼는데 실험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축복을 구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변화는 호세아서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은 참 이렇게 글이 기록된 것이 참 이렇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인데요 이렇게 글이 3절과 4절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는 야곱이 말이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과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사건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하나님을 겨루는 사건과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건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는 그 내용과 울며 그에게 간구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글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줍니까? 힘으로 하나님과 실험한 그 야곱의 태도가 형의 발꿈치를 잡은 그 야곱의 태도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이 한 구절 속에 나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그 표현 앞에 힘으로는 이라는 수식어가 덧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때 그 겨루는 것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죠? 예. 자신의 인간적인 힘,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능력,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호세아서 12장 3절은요, 야곱의 부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 야곱의 노력이 형의 발뒤 꿈치를 잡은 그런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4절은 야곱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일과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한 모습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뭘 말해줍니까? 울며 간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성질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야곱의 부정적인 면, 4절은 야곱의 긍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고 그 속에 울며 간구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언급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야곱의 인간적인 면, 4절은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야곱의 하나님 백성다운 면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문도 보면은 참 독특한데요. 4절 앞부분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할 때에 그게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대개 이제 문장이 하나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들어오면은 접속사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앞에 나온 문장의 의미를 부연설명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김은 사실은 힘으로 겨루어서 이긴 그 실험의 이김이 아니고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이 그에게 이김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듯이 이 호세아 본문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것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조는 명백하게 무엇을 보여주죠? 예, 야곱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이 중요한 순간, 예, 이 중요한 순간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으로 여러분들 이 태도 변화의 계기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예, 그것이 바로 이 태도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힘의 원천이던 허벅지 관절의 손상을 입고서야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씨름하는 자에서 간구하는 자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씨름하는 자에서 간구하는 자로 변화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가 이 실험 장면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실험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 자기 힘에 의존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예.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은 일생 동안 실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형 에서와 더불어 실험하였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서 실험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외삼촌 라만하고도 실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실험의 삶 속에서 야곱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일이나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면에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일상적인 일일지 모르고, 단순히 한 어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동료나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걸 몰랐겠죠. 야곱은 단순히 자기 형과 상대하고 자기 아버지와 상대하고 자기 삼촌과 상대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넓은 안목에서 볼 때 또는 깊은 안목에서 볼 때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형과의 싸움은 곧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고, 아버지와의 싸움은 곧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고, 삼촌과의 싸움은 곧 하나님과 실험판을 벌이는 그런 삶과도 똑같은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삶 속에서 이 야곱은 언제나 그 실험에서 이겼습니다. 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언제나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져주신 게 아니, 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야곱은 언제나 그 실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실험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지략과 모략, 그의 속임수와 책략, 그의 굳은 의지력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아집으로 똘똘 뭉친 야곱 앞에서 이길 수 없을 정도. 참 곤란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아집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긴다는 표현을 줬는데 사실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영원한 패배자인 거죠. 그죠? 예, 영원한 패배자이고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묘사된 그 실험, 그 밤에 일어났던 그 실험은 이런 인간 야곱의 처절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야곱이 어떤 면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대단한 인물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아니죠. 그죠? 이 실험 모습 속에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이 야곱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고 이 야곱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안타까운 존재인가 정말 눈물 겹도록 가슴 아프도록 가슴이 저리도록 이 야곱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자기 힘을 믿고 덤벼드는 그 모습 그가 이런 삶을 사는 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항상 갈등과 분쟁과 싸움에 휘말려서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외적으로만 그렇겠어요?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외적보다도 내면이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과거 야곱의 삶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세상에 뭐 좋은 것을 다 얻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실험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실험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막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죠?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기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실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겨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저는 영원히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씨름판을 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니죠. 그러나 이 예배당 밖에 널려있는 수많은 인간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환도뿔을 꺾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놀라운 말인 것이죠. 그게 너무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되는 게. 남용되면은 아주 이렇게 무가치하고 가치가 떨어져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렇게 남용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이 새 이름이 주어지는 장면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울면서 축복을 구하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축복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름은 이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예, 어떤 그 사람의 그 존재와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축복해달라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가 구하는 축복이 뭔지 아느냐? 네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뉘앙스가 말이죠. 그 뉘앙스가 아주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것이 물씬 풍기는 이름이 야곱인 것이죠. 그죠?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제 힘을 믿고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복을 위해서라면 남과 다투고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못된 버러지 같은 버러지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한마디 속에 담아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답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는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 복된 이름. 창세기 3장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죠?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와 같이 그의 태도 변화가 가져온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실험하는 자에서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호 이겼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게 그죠? 정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언약의 우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보면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죠? 또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주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야곱도 거기에 이제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기심 안에 야곱의 승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승리하면 야곱은 패배하고, 야곱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속에 야곱의 승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은 아마 영원한 패배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패배자로 남았을 것이죠. 오늘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깔보고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럽니다만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사야의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건은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놀라운 존재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더욱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의 신분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